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세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해서 이제 124번째 정장 오랜 그 시간을 걸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대로 적어도 빌라도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다. 이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이 사건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들 요구고 빌라도의 행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고집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도록 그냥 침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행위라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외시해 뿌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것에 있었다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그 어떤 술수와 고집을 다 부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은 죽게 할 수가 없었다는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맞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독생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게 했다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그 뜻의 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 되어지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굳은 의지로 일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졸라대고 매달리면서 뭔가 내 것을 요구하면은 하나님은 내 정성을 봐가지고 마음을 좀 돌리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너무나 말랑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죽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33년간이 인간 세상에서 고생과 수고와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우러러보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그렇게 하실만도 한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일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일부러 예수님을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뭐 아들을 단련시키려고 고생으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고초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실현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대해서는 오죽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고통과 고생과 수고와 고난 속에 내가 파묻혀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졸라된다 해가지고 바뀌어질 그런 일은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이러한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믿을 일이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모든 고초를 당하고 죽었구나. 참 하나님 예수님 아프셨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감상적으로만 십자가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누가 죽이셨느냐. 이 사실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답을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내줄 때에 우린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가질 수가 가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까지 했느냐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은 예수를 향해서 야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바란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다. 진노와 분노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느냐 그 사실을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증거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진노하신다 이렇게 글만 적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감상적으로만 십자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십자가 그러면은 그저 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고 침뱉도 나고 고난받고 죽으셨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쳐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뭐 이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서 눈물 흘리고 뭐 슬퍼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말할 수가 없고 믿음을 말할 수가 없고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십자가 말을 눈물 흘리는 거 저걸 보니까 진짜 십자가 사랑하는구나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혀 거리가 없는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하고 눈물 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부지기수다. 그렇기 때문에 감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 믿음 있다 그 믿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은 뭐 연기자들이 하면 도튼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 눈물 흘 때에 눈물이 그냥 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슬펐던 그걸 생각하면서 감정을 잡아가지고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그러니 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현장을 딱 생각해보면은 자, 피 흘리고 불쌍하구나 뭐 이런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눈물이 막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생각하면서 눈물이 흘린다. 야, 믿음이 있다. 이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눈물을 흘리면 절대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근데 그 자체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일단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인 현장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나타난 현장인데 그걸 생각한다면 눈물이 나기보다 먼저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 이게 먼저 있어야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가, 이걸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좋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 뭔가 두렵다 떨린다 이런 마음보다는 구원 받았다 이 사실에 안도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우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이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겠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없는 것이 해줄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굳이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얘기란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끄집어내겠다. 그냥 없는 것을 해줄 그것이 아니고 죄에서 끄집어내어서 나의 백성으로 만들고 내 백성 살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에서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죄의 결과를 보라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한 나의 심판을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 이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는 그 내 마음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보고 너희가 알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주는 그것이라면은 하나님이 그래 다 용서해준다 이걸로 그칠 일인데, 그 충분한 일인데 왜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죄의 문제를 다루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죄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면서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아니한다면 그건 예수를 결국 보지 않는 얘기예요. 그냥 죄의 용서를 즐길 뿐이죠. 죄의 용서를 가지고 그냥 내가 안도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과연 죄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는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에 심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또 좀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죠. 뭐가 죄냐? 참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예요. 뭐가 죄냐? 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인간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 그것 때문에 십자가 죽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시인자가 십일조를 안 한다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은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떤 죄를 짊어지고 죽었냐, 그 죄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의 어떤 죄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냐 그 말입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 여기에 진노하냐, 십일조를 안 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진노하시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죄가 뭐냐, 뭐에 대해 진노하느냐, 그건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대로 피조물이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악한 본성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악함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복종치 않고 여호와를 섬기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섬겨 경배하는 여기에 지나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악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심판의 형틀인 십자가 예수를 매달고 있습니다. 예수를 심판하는, 자기들이 심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심판하는 것이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율법을 안 지킨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죄고 금식을 하지 않는 게 죄였고 죄인들 가까이 하는 그런 죄들. 그게 유대인 예수 심판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에 대해 심판하느냐? 여기에 대해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엉뚱한 걸 가지고 이게 죄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현대교회도 그런 모습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교회가 신자들에게 전혀 다른 것을 죄라 이렇게 가르쳐버립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 매단 그 제목을 가지고 이게 죄다 그러면서 신자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것들이 뭐 주일 안 지키는 것도 죄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죄고 십일조 안 하는 것도 죄고 심지어 목사 안 섬기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판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그런 죄를 대신해 죽었냐 그 말입니다. 그걸 물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죄를 짊어 죽었냐 그 말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현대교회가 말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냐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하는 게 죄냐 이렇게 말했죠. 물론 기도 안 하는 게 죄가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죄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있다 그 말입니다. 가령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그게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나한테 힘이 있기 때문이고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나에게 모든 조건이 있기, 나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힘과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그 경우에 기도 안 하는 게 죄가 됐는데 뭐가 죄입니까? 기도 안 했다 행위가 죄가 아니고 왜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느냐? 왜 너의 힘을 의지하느냐? 이게 죄다 그 말입니다. 왜? 그게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의 공로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지 절대로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빌라도가 패를 써가지고 딱 붙여놓은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 패에 기록된 글이 뭡니까? 나세렌 예수 아니다. 유대인의 왕. 그 글이 적혀 있잖아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맞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십자가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런 글이 이제 히브리 헬라 로마의 글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헬라 로마 글로 기록된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무슨 말하냐면은 유대인의 왕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 예수란 작자는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할 뿐 내 왕은 아니다. 우리들 왕은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빌라도 21일 뭐라고 합니까? 나의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 나의 쓸 것을 썼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 이 말은 당연히 내가 써야 될 그런 말이었다. 이러듯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혹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겼던 것은 아닌가, 그런 짐작도 가능케 해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죠. 설사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 할지라도 빌라도에게는 누구의 왕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지 자기 왕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왕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뭘 말합니까? 비록 예수님이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앞에서 복종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빌라도에게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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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빌라도처럼 내가 복종해야 될 뿐으로 보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예수를 왕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왕 앞에서 취할 행동은 하나입니다. 복종뿐입니다. 복종하는 것. 왕으로 인정해준다 해가지고 백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에게 복종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있느냐? 이걸 살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래야 예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패가 붙어 있고 그 패 아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면은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는 그 이름으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가짜 왕이다 이렇게 밀어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왕으로 자칭했을 뿐 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냐 그 말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이지만은 십자가에 붙어있는 유대인의 왕 이런 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 폐야 뭐 있든 없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건 역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 혹시 있지는 아니하는 그런 얘기죠. 십자가에 유대인 왕이다 그 폐가 없어도 나는 괜찮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사실 유대인이 아닌 나하고는 그런 얘기들이 별 상관이 없는 얘기로 들려지지를 아니하는 얘기냐. 내가 유대인이라면냐, 뭐, 아니다, 예수는 가짜 왕이다, 아니다, 진짜 왕이다, 이래간 그, 뭐, 일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겠지만은, 유대인도 아닌데, 뭐, 유대인의 왕이든 아니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빌라도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빌라도였어요. 빌라도 그 뜻에서 그 패를 어떤 마음으로 적으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누가 뭐래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이름으로 죽었죠. 가짜라고 하든 진짜라고 하든 유대인의 왕이란 이름으로 죽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왜? 왕이라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다 이렇게 판명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 여기에 아주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뜻합니다. 권세가 있다. 그걸 뜻하는 것이 왕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앞에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나라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의 나라가 따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세상에 없는 생명의 나라, 그걸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오실 때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권세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그 예수님의 나라에 드릴 자는 드리고 쫓아낼 자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그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즉 왕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일이 뭐냐?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이 천국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처럼 천국 열쇠를 쥐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문을 열어줘야만이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오로지 문을 열고 하는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권세가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로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건 천국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공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다. 보태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교회에서 그 어떤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 바로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천국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왕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했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천국의 문, 그건 자기들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노력하니까 천국의 문은 우리 소관이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미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그것을 싸그리 우습게 엿버린 것입니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천국의 권세가 네한테 있다고 웃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가 어떤 것이냐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왕을 죄를 심판하는 분으로 온다는 것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왕을 기다렸지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그런 왕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 그 말입니다. 죄를 몰랐던. 오늘날도 교회가 죄를 잘못 말하면 신자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를 마치 죄 없는 사람으로 마치 의인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뭘 보고? 교회 열심히 그런데 행위를 보고 아, 나는 이만큼만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착각에 빠져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십자가에서 뭘 맛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심판을 맛봐야 돼요. 나를 죽이시는 분. 내가 왜 죽는가? 내가 이러한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이걸 맛보는 게 진짜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왜 나에게 왕이 되시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을 유대인처럼 자칭 왕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은 난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고백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그게 뭐 찬송 부르면 주의 나의 왕 이렇게 손 놀리고 한다 해가지고 왕으로 섬기는 절대 아닙니다. 노래는 노래고 그 예수 앞에서 주님의 권세 굴복하는 것 그것은 내 은혜 공로 다 포기하고 난 오로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그런 자입니다. 이걸 아는 것 그것이고 주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십자가 자기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내 공로는 없습니다. 뭘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의인은 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피로서만이 천국 가는 그런 자입니다. 이런 고백에 존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 이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십자가 말을 많이 하고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심판을 받고 진심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에 피 흘린 주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내 죄에 대해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저에게 대해 심판을 받음으로써 내 모든 행위에 대한 공로, 의를 다 포기해버리고 온전히 죽은 자로 주를 바라본 저희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이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날마다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면서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